바울의 일행이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로 올라갈 때에 그들은 좋지 않은 계절에 여행을 감행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광풍은 그 배를 육지에서부터 멀리 멀리 몰아서 지중해 한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만들었고 그들은 여러 날을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이 폭풍 속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였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말했다고 해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안전하거나 풍랑이 잔잔해진 것은 전혀 아니었고 그들은 계속되는 풍랑 가운데서 불안하여서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 가운데서 낙심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바울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인하여서 평안을 얻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의 이 위로의 말을 듣고 그들이 상당한 평안과 위로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일간이나 계속된 풍랑 속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바울의 말에는 하나님의 이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바울의 행동에서 그의 위로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위로는 단순히 말로 그치는 위로가 아니라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 바울의 삶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 거세게 바람이 몰아치는 그와 같은 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자신들이 정말 안전하게 한 섬에 가게 도착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그들이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곧 실현될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 때에 우리들은 아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누렸던 위로 그것이 정말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위로와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기쁨이 믿음으로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진리였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누렸던 그 위로가 단순히 자기 암시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풍랑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의 약속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확신을 전하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이 실제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기까지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실천적인 믿음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그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구조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 밑에 들어가서 그 요동치는 배의 흔들림을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태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속에서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늘도 바라보고 배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그가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넘는 바다 속에서 자신들이 이제 거의 배가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바울은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누렸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우리는 반드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믿음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우리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 속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가 부지런히 그 배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부지런히 그 배의 사정과 사람들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사공들은 이 풍랑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군병들과 백부장은 그들의 죄수들을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죄수들은 그 착고에 매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 그 배에 있는 손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모든 사람들을 그 형편을 마음에 두고 살피고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었다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와 자기 동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 보살핌이 바로 그 배를 구원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관찰과 보살핌은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금방 알도록 하였습니다. 선원들은 14일째 되는 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자신들이 육지에 가까워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배에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 큰 배에 매달아 두었던 거룩배, 구명정을 바다에 내리고 우리는 저 배를 타고 도망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그 거룩배를 마치 밭을 돌보는 것처럼 그 배를 가만히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31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백부장은 거룻줄을 잘라버리고 그 배에 있었던 유일한 구명정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에 의해서 그 배가 육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 배가 조종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겠다고 한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 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가만히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바울이 그 배와 그 배의 형편을, 사람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그는 쓰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실천적인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한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살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동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부지런히 살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 실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믿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삶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남편을 살필 줄 알고 우리의 아내를 살필 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필 줄 알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수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태만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안에 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적인 만족을 누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런 참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우 마지못해 시간에 맞춰서 교회 나오거나 헐레벌떡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찍 교회 나와서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우리의 어린이들을 살필 줄 알고 청소년들을 살피고 우리 같은 남성도들은 남성도들을 살피고 여성도들은 다른 여성도들을 살필 줄 알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 구경꾼처럼 주일날 겨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 정도의 신앙의 상태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고 그 가정을 여러분들이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직장 동료들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안전한지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참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불행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우리의 동료로 주셨습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사람 동역 동업자로 주신 것입니까? 그 이상의 뜻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믿음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의 이 믿음은 어떻게 실천적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다 자기의 품 안에 품고 함께 머물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며 실제적인 보살핌을 실천하였는데, 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는 사공들이 하는 일을 살펴서 그들의 잘못을 멈추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백부장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입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먼저 사공들의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는 것이었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야, 너희들이 그 배를 타고 가서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가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배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공들을 제외한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있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 내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 배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공들을 붙들어 두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울의 목자적인 심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비록 이 사공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이 배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를 섬기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그런 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아, 저 사람이 원하니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나와서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나올 수 있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내가 나와서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나오게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을 묶어 두셨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혈육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언약이 믿는 자들의 자녀들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은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저 집 자식들은 어떤가? 그렇게 마치 다른 사람 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은 다 우리의 가족이고 나의 자녀이며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은혜에서 떨어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은혜를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그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배가 교회를 상징하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그들을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결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확신 안에서 자기만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과 소속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바울처럼 모두를 생각하고 모두의 필요를 보고 모두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배에 타고 있고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보여주는 실천적인 행동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으라고 권하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살펴서 사람들을 돌보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풍랑 속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 풍랑을 헤치고 육지에 닿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이 상태로는 육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14일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배멀미로 인하여서 기진해 있었을 것입니다. 사공이나 군병들은 참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였으며 바람과 파도에 시달려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필요를 알았고 그래서 선수 음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일은 배 안에 있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배멀미와 불안 속에서 먹지 못하는 것은 장차 그들이 육지에 도달하려고 할 때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아, 이 사람들이 이 상태로 있다가는 육지에 도달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그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였는데 먹고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수 그 풍랑 속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아니었고요. 276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300명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이럴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으라 권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음식을 먹으라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줄 때에 저희들이 다 안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아직 잔잔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비로소 바울이 주는 떡 하나님께 축사하고 나누어 주는 이 떡을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들이 이와 같은 위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배가 이제 육지에 가까이 가서 깨어져 갈 때에 그들은 이 바울에게서 받아먹은 이 떡이 실제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육지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곳은 항구가 아니었고 그 배를 제대로 조종할 수 없어서 그 배가 이 육지에 좌초되었습니다. 그럴 때 파도가 쳐서 그 배의 고무를 깨어져 갈 때에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육지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거나 헤엄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군병들은 죄수들이 만약에 헤엄쳐서 도망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는 그 죄수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죄수를 놓치게 된다면, 도망가게 된다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병들이 염려한 것은 이 죄수들을 다 죽이는 것이 낫겠다. 그래야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부장은 바울을 귀하게 여겨서 그가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먼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육지에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이 널 조각을 타고 물건을 의지해서 육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은 그날 바울이 해준 이 떡을 먹고 이 풍랑 가운데서 헤엄쳐서 육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가 얼마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물건을 의지해서 육지까지 갔다는 것을 보면은 그냥 몇 발자국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죄수들도 위기의 순간에 죽음을 당할 수 있었지만 바울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선장과 선주가 있었고, 배에 사공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고, 죄수들이 있었고,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모두가 바울의 섬김과 돌봄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나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이나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만 확신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의 신앙은 참으로 실천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실천적인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자신이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다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휘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태만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의 주위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주위를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환경을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마르고 이기적인 세상을 향하여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너무 부유한 시대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참된 이 삶의 기쁨은 우리 소유의 많은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내적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바울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